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지금 피터 스턴스라는 저자가 쓴 세계사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World History the Basics. 세계사 공부의 기초. 참 세계사 공부만큼 방대한 것도 없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부는 역사 공부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철학 전공했지만 철학 공부 그냥 살면 철학이죠.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도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강 박사, 나도 말이야 인생에 철학이 있어 이렇게. 근데 철학 그거 삶의 근본 문제를 검토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삶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근본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근데 역사는 그게 참 근본학이거든요. 역사가 근본학입니다. 철학은 어떤 동네에 살든 망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 살면서도 이른바 미합중국에 사는 사람처럼 미합중국적 망상도 할 수 있고 어쩐데 철학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읽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와는 아무 관계없는 망상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플라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잡담을 일부만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당시에 플라톤의 일태면 국가 이걸 쫙 펴오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나오죠. 폴레마르코스나 트라시마코스나 이런 사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대화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정말 터무니없어요. 무슨 좋음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트라시마코스처럼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자가 말하는 것이 올바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게 올바름이다. 뭐 자기 갚을 몫을 갚아야 한다. 폴레마르코스 이런 얘기들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 플라톤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난관에 빠지죠. 사실 난문에 빠지는 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필레보스라는 걸 읽어보면 좋음이 즐거운 것인가를 소크라테스가 증명을 못하거든요. 필레보스라는 것에서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걸 증명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속된 말로 다구리를 당합니다. 그거 보면서 좀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잘했다. 철학은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 시대에 플라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시대에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길어올리긴 했겠지만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확증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항상 불안하고 그러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역사는 적어도 히스토리컬 팩트의 근거에서 말을 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만큼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책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철학책 읽으면 괴롭고 그걸 또 그렇게 불확실한 것, 안심할 수 없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 먹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대한 사기죠. 거대한 사기. 자, 세계사. 헛소리 길었습니다. 세계사 공부의 기초.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넷째 시간에는 역사가의 작업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저자 피터 스턴스는 비교하는 힘과 분석과 균형감각 여기까지를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비교하는 힘하고 분석하고 균형감각하고 사실 별개의 항목으로 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일단 세부적으로 논하기를 합니다. 근데 비교는 사실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할 수 있죠.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 집과 저 집의 비교. 우리 동네와 저 동네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비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비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시작할 때 미리 전반적인 비교 툴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저자가 115페이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반적인 비교 툴을 세워야 한다. 시작할 때 미리 전반적인 비교 툴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입니다. 비교 툴을 알 정도면 비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뭘 비교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수작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약간의 수작업이고 수공업인데, 뭐 어떤 공부든 수공업이 아니겠습니까? 기계로 할수 있는 것 말고는 다 수공업이죠. 기계로 기계화가 가능한 것들 말고는 수공업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손으로 하는 어떤 직업이 장래에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로서는 도저히 끝맺음을 할수 없는 것들, 배관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철학은 망상이니까. 망상은 언제든 살아남죠. 망상자들은 언제나 있고, 그 망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새로운 망상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으니까, 저는 철학도 아주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확신은 아니고 저의 망상이죠. 저의 망상에 공감하는 분들은 계속 철학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 미리 전반적인 비교틀을 세워야 한다. 전반적인 비교틀을 세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비교틀을 세워야 한다. 미리 비교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비교틀과 비교를 하는 작업, 이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맞물고 있기 때문에 순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죠. 항상. 이 텍스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그리 체계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우리가 잘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가를 비교하는 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보고 그런 칼럼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 가까운 나라니까, 가까운 나라니까. 근데 문제는 가깝긴 한데, 그 다음에 가깝긴 한데, 가깝다고 해서 비교가 되는 건 아니죠. 가깝다고 해서 비교가 되는, 가까우니까 비교가 쉽다. 이게 이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서 비교한다. 그것만큼 어이없는 비교가 없겠는데, 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피하려면 역사가들이 따져 묻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먼저 일본의 경제구조와 한국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일본은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인문지리 시간인가요? 그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잃어버린 영원 잃어버린 세상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술 수준이 또 다르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다릅니다. 인구가.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할 때 1억 옥쇄 그랬거든요. 1억 인구가 모두 다 저기 옥쇄를 한단 말이죠. 산산이 부서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억이죠. 그때가 벌써 1억인데, 우리는 1억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것,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얼핏 피상적으로만 봐도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른데 뭘 그렇게 비교를 할수 있겠는가? 좀 어떤 때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일본의 경제와 한국 경제는 어느 경제를 비교하는 것이 같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려면 비교 이전에 팩트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비교를 해야겠다, 내가 비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교 일본은 이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현재 2016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일본의 경제 활동 인구나 일본의 교육 정도 등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계 수치들이 나오겠죠.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뭐 지금 대학 진학률이 90% 육박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40%에서 50% 정도로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 많다.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 많다. 근데 과연 그 많은 졸업생들이 다 우수한가? 일본은 우리보다 대학 졸업자 수가 인구 대비 적지 않겠어요? 그럼 일본은 우리보다 후진국인가? 대학 졸업자 수가 적으니까 유능한 인력이 적을 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지, 경제활동 인구들은 어떠한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해놓고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들을 한국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딱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시작됐는데 글쎄요.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유사성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즉 유사성과 차이점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게 비교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교의 단계라고 하는 게 첫째, 비교하려는 두 대상 각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본질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는 측면들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본질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조사한다.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제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조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한다. 그리고 유사성과 차이의 원인을 찾아본다. 다시 말해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교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비교입니다. 흔히 많이 하는 게 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죠. 쟤는 누구네는 뭐 어쩐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럴 때도 그렇게 비교하기에 앞서서 그 말이 딱 뭐 이게 입에서 나오기 직전에 딱 그걸 억누르고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이루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야죠. 무엇보다도 그 본질이라는 게 아이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그 집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가정환경을 조사해야죠. 그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본질을 이루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선천적으로 괜찮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라 해도 환경에 영향이 크니까 가정환경. 그럼 가정환경이라고 할 것을 조사한다 할 때는 부모들부터 조사해야겠죠. 나는 어떻고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떤 거를 조사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저 아이의 부모의 유사성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유사성이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생겨났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내 아이와 저 아이의 저 집 아이의 본질적인 것을 조사하고 유사성과 차이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 121페이지에 보면은 능동적 비교와 단순한 나열이나 배열의 차이, 이렇게 배열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죠. 당연히 능동적 비교와 단순한 나열이나 배열은 차이가 있죠. 단순한 나열이나 배열은 사실은 단순하다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단순한 나열이나 배열 여기서 말할 때 단순하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측면들 그리고 유사성의 원인과 차이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표피적인 것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 가령 초등학교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하고 대학생이 공부 잘하는 걸 비교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단순하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본질적인 것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그것의 원인 이것을 찾아보는 것은 능동적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이면서 이 저자의 말처럼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능동적 비교. 능동적 비교다. 그런데 왜 이러한 능동적 비교가 역사가의 자질이냐? 사실 역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질과 하는 일은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인데 이 능동적 비교를 왜 역사가의 자질이라고 하느냐? 역사가가 무슨 비교를 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것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 어떠한 경로를 시간 속에서 거쳐왔는가를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를 시간 속에서 거쳐왔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게 바로 역사적인 탐구죠. 어떠한 경로를 시간 속에서 그게 핵심이죠. 어떠한 경로를 시간 속에서 거쳐왔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탐구. 세계사는 역사는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탐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또는 적어도 변화에 대한 이해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방법이다.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역사는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는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당연히 그거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탐구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역사가의 자질은 비교를 잘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가가 본래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새삼스럽게 그 비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교 능력이 있다 해서 역사가 자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는 그걸 잘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얘기가 계속 맞물리죠. 저자는 분석과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비교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비교와 같습니다. 그리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분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석은 말 그대로 쪼개는 것이죠. 큰 덩어리들을 쪼개내놓은 것이 분석. 그러니까 비교와 쪼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쪼개느냐. 지금 있는 모습을 쪼개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모습 중에서 형성된 시기에 따라 쪼갠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되는 거니까 그게 분석이고 잘 쪼개낼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류해내는 것. 이게 이제 균형감각이겠죠. 이게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한다.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한다. 이럴 때는 결국 121페이지에 있는 말을 보면 여러 자료를 검토하거나 지역적, 세계적 인과관계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상호작용. 그러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호작용. 꼭 영향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런 상호작용. 그것도 되지만 현재의 한국과 과거의 한국 사이의 상호작용, 이것도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그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건 바로 현재의 한국과 과거의 한국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검토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계사에서 비교는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6페이지에. 그러니까 뭐 비교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잘 정리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가령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때 일본 놈들 미워. 쪽발이 새끼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냉정한 비교가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할 때 제가 부모들부터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대해지기 마련이죠. 자기에게 관대한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 그런데 물론 역사가도 그렇게 엄밀하게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비교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사 공부의 기초에서 역사가의 작업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서장, 세계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1장 세계사의 골격, 요것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건 이제 역사가처럼 생각하기, 제2장 역사가처럼 생각하기인데요. 다음 주에는 서장과 세계사의 골격을, 요 부분은 좀 자질구레한 설명보다는 이제 세계사를 어떻게 나눠서 볼 것인가, 시대구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세계사의 골격을 보면 초창기, 농업, 문명, 고전시대, 고전시대, 후기, 근대 초기, 장기, 19세기,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벌써 시대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란 무엇인가라는 거하고 세계사의 골격 이걸 하면서 월드 히스토리, 글로벌 히스토리 이런 것의 구별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3장을 보는 것 이걸로 이제 이 세계사 공부의 기초는 끝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서울 지역은 어제만 해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짓기 짧습니다만은 이 짧은 것 안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는가 이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일 텐데 좋은 의미와 보람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읽고 듣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느닷없이 뭘 기원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그런 말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